오늘 말씀 제목은 새 역사의 태동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새 역사의 태동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먼저 살펴본다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그런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까지 또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던 그런 교회의 발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다룬 그런 성경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이 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년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이 다락방은 당시에 이제 큰 저택에 있는 그런 2층 방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됐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를 주는 그런 공간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교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도를 이렇게 또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가룟 유다의 배신이 또 그의 죽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큰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문제였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신해서 또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그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또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이 응하게 된 그런 예언의 성취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띠아를 선출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산. 여러분 제자들이 감람산에 왜 갔을까요? 거기서 주님이 승천하셨죠. 그래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 감람산인데 여러분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았어요.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해발 814m나 됐었고요. 또 특별히 이 산 주변에 이렇게 뭐 겟세마나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벳바게, 베다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변 비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그 심판자가 서실 땅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런 구절이 또 있는데요. 이 산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보면 안식일 꼭 제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날이 안식일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안식일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허용되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라는 거예요.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죠. 보통 한 2,000규빗 정도 되는데 1km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내용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자 시작. 여기 14절,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뭐 살로메라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믿지 않았죠. 후에 믿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했다. 여기 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매다 이런 뜻입니다. 어딘가 이렇게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기도에 열중했고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기도했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마치 그 불우한 재판관에 나오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나타나심을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이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가 바로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구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회사에서 퇴근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회사를 가실 텐데 퇴근하실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또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잠자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이렇게 뭐 아프거나 힘들면 쉴 줄도 알죠. 그러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잘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시간, 며칠씩 그렇게 시간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을 낼 뿐입니다. 힘이 좋을 때는 다 돈 버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내다가 정말 다 힘이 빠져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올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요즘 뭐 중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만으로도 뭐 카톡이다 인터넷이다 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특권,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신들을 이렇게 붙들어 맸던 그 기도에는 우리가 시간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최고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여러분,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이제 원문 뜻으로 보면 크고 기운나는 일이에요. 네가 나한테 부르짖을 때 그런 기운나는 일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은 그 불신자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죠.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만 들려주는 불신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맨날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냐? 이렇게 속삭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정죄하고 공격하고 또 기도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놓고 바쁜 일을 맡게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정죄에 빠지고 연약함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더 믿음이 안 생기고 더 뭔가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을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 120명이었습니다. 뭐 다락방이 120명밖에 그렇게 모이는 규모였죠. 그러나 당시에는 더 큰 건물들이 많았죠. 뭐 로마의 경기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그거에 비하면 뭐 다락방은 아주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 대부분이 뭐 몇몇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 좁은 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교제했더니 결국 이 사람들 통해서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물줄기가 물꼬를 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이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다 뒤집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첫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에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로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시기 전날 직전에도 우리 같으면 정말 방황하고 그럴 텐데, 주님은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다는 거죠.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변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고통된 기도를 할 만큼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두 편의 시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선출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핀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좀 긴데요.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로 이제 시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유다의 죽음 자체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들어서 시편 먼저 69편의 25절 말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었다. 기이한 방법으로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양이 다 채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역사가 채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성경의 예언적이고 또 이렇게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유다가 자살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죽음은 자신의 의지이고 또 그가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못 이기고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어떤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그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일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죽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그 방법이 된 것이지 성경의 어떤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한 일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두 사도 중에 이제 공석이 된 자리에 그런 이제 새로운 제자를 채워야 할 근거를 이렇게 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정확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정황의 인식과 그런 해석 능력은 그가 이제 오랜 시간에 끈기 있는 기도와 이렇게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또 한 사람 이렇게 마띠아가 천거가 되었고 또 이들은 또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24절에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아시는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유명한 요셉이 아니라 무명에 가까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자를 뽑는데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겼죠. 여러분 일꾼 뽑는 것 이것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기도해서 뽑았습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일꾼의 어떤 이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뭐 가룟 유다의 죽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뽑고 또 그를 자신들의 열두 제자에 이렇게 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여기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신중하게 주님께 그 제자를 또 한 사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부활할 부활하심을 증거할 그런 증인을 뽑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명 이렇게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할 증인을 뽑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한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되게 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분명 오늘날은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죠. 사도직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의 예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렇게 설교자가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거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또 다스릴 수 있게 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탁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급한 일, 복된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그래서 복음 증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제자들은 12명을 채워야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신중하게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킨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아주 차별 없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셨다는 사실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난 언제 은혜 받나? 난 언제 잘 되나? 이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 받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보다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인 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인 영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차별 없이 보였다라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임하기도 했고 또 제사장들, 또 왕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기름부음이 임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에 부활, 승천 이런 거 얘기하면 누가 믿냐.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데오빌로에게 쓴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평범하고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내세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소위 세상 말로 세상을 뒤집어놨다는 것이죠. 이 12사람과 소수의 제자 몇으로 출발한 기독교가 불과 200년 사이에 대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까지 하죠, 로마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간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자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도행전의 독자인 데오빌로와 같이 그런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라고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막 매일 아침마다 정말 이렇게 흉악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폭폭한 세상, 정막한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사상이 아니고 기독교는 역사의 인물에서 시작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이 복음서,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살핀 것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분 이들의 강력함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기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2018년 한 해를